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하게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어리석은 자들이라 주의 말씀을 깨닫는 데 느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저의 갈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저에게 시원함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받사오니 전하는 자 받는 자 다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을 히브리서 이제 5장 1절부터 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다 드러내서 감추인 것 없이 다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자로 드러납니다. 그 어두운 곳에 밝은 조명이 비치면 어두운 곳에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게 되면 그 어두운 것이 다 드러나듯이 우리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밝히 드러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이 다 발각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이리저리 꼬인 것들, 이리저리 뒤틀린 것들 깊숙이 숨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도 싫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속이고 있는 그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지자의 말처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망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제 대제사장을 소개합니다. 하늘을 통과하여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러하니 그를 붙들라. 믿는 도리를 붙들라. 이 은혜를 붙들어라. 이 믿는 도리를 붙들고 안식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모든 날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과 지금 다른 내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것을 더 주되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을지라도 이 둘이 이렇게 분리되는 방식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를 붙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5장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원래는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것들을 다 일일이 다 넣게 되면 우리 말은 읽어나가는데 굉장히 버벅거려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들을 많이 번역하실 때 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왜 나아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제 5장 1절. 이 5장 1절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모범 답안입니다. 모범 답안. 그래서 이게 조직 신학 교과서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할 때 제사장 직분 딱 하게 되면 5장 1절이 틀림없이 인용이 됩니다. 우리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예.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 가운데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선택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사람이시죠.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살핀 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형제들과 같이 되셔가지고 백성의 죄를 속량하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형제들과 같으셨느냐? 여기 형제들은 우리예요. 왜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 되셨냐? 대제사장이 되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는 자가 형제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취하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대제사장은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이 참 옛날 말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어린 우리 우리 자녀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아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린 자녀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참 어렵지만 하나하나 끊어놓으면 어렵지는 또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중에 택하여졌지만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가 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하여 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데 사람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는데, 예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헌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속죄하는 제사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것들을 올려드렸거든요. 여러 가지 향도 피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가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와 제사장을 구분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사람을 향하여 선다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사람을 향하여 선다.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뒤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사람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자입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서서 지금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지금 말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하여 섰습니다. 그 뒤에는 백성이 있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선 자, 그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홀로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홀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홀로 서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없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면, 사람이 제사장 없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이 택하여지는데 그 자격이라는 게 무엇인가? 연약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자, 무지하고 미혹된 자. 무지란 건 뭡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류에 빠지는 게 뭡니까? 미혹이죠.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고 제 길로 가는 것,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는 게 미혹입니다. 그런 자를 용납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잘 모르고 실수하고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는 것, 제사장이 그들을 용납합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재물을 들고 양을 들고 소를 가지고 때때로 돈이 조금밖에 없으면 새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를 외면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받아들여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의 중요한 그 태도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그 연약성을 참아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너 잘못했구나 저리 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들을 이렇게 용납하는 것에 대하여 그 이유를 밝히기를 제사장들 스스로가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에 휩싸였다는 말은 그 연약을 항상 짊어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들 스스로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를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자신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부패한 자들이죠. 바로 그러한 자들로서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요, 실수하는 자요, 잘못을 범하는 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설 수밖에 없는 자이니 저도 내가 용납하여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들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는 지금 설명하는 순서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순서와는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에 여러분이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그 대속죄일이죠. 그때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먼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6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먼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는 백성의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서야지 이렇게 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레위기 16장에 보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자신도 죄인이라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린 이후에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5장 3절에서는 먼저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말하죠.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것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드린다라고 순서를 바꿨죠. 왜냐하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자신을 위하여서 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말은 백성이 갖고 있는 그 무지와 그 미혹함, 그 연약성들을 자신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다는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과 똑같았다. 백성들처럼 그러한 연약이 그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렇게 속죄제를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무지와 미혹에 갇힌 백성들처럼 자기가 그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데 무지와 미혹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장조차도 그 백성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게 연약성을 짊어지고 산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인으로서 연약을 갖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백성을 용납할 수 있었지만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연약성을 가지고 가실 때 예수님께서 내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에 대하여서 히브리 4장 15절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유리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옛날 번역으로 체휼하신다 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다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사람이셨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동정하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의 부패를 늘 갖고 있어서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과 다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인성을 취했다는 것은 히브리서 표현으로 혈과 육을 가지셨다라고 하죠.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가 고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찌르면 아파하셨습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죄인들로 인하여서 그의 영혼이 아프셨습니다. 괴로워하셨습니다. 그가 인성을 취하셨을 때 우리 인성이 가진 연약성도 함께 취하신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사람이셨습니다. 그가 나의 아픔을 알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아픈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자신이 그 사랑으로 가르쳤었던 자들, 자신이 치료하셨던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들이 그를 홀로 놔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그를 세 번 부인했습니다.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괴로움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당하신 겁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사랑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아픔을 당하신 분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그처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예수님은 아픔을 아시고 배신을 아시고 버림당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고난당함을 아시고 죽임당함을 아시고 죽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괴로움을,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연약하셨고 그 연약함을 채울하십니다.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과 다른 것은 그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8절 말씀에서 말하듯이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순종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순종의 방식으로 이기시고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방식으로 이기시고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자들이니 그들의 그 직분은 존귀한 직분인가 존귀하지 않은 직분인가? 4절 말씀에서 구약의 그 대제사장직도 얼마나 존귀했는가를 말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그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한계가 있었을지라도 그 직분은 존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맡게 됩니다.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아,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일 한번 해볼까? 아, 그렇게 하면서 취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아, 나도 한번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볼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뜻도 주시지 않은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헛된 일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길입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의 그 뒷부분에 가면 그 타락의 그 절정을 뭘로 보여주고 있냐면 사사기에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예배할 곳에 우상을 세우는 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한번 사사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시면 뭐 다 그 이야기를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요. 17장 5절 6절만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 미가 그 집이 있어요. 집 미가 집안이 있는데 거기 신당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당을 만들고 그리고 아들에게 제사장 야 네가 제사장 해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데 자기가 너같이 제사장을 해라. 이런 행위가 무엇인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행위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는 게 여러분 그 바로 또 나와요. 또 7절에 보면 한 레윈이 나옵니다. 레윈이 나오는데 8절에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그러니까 레윈이 자기 어디에다가 살까 이렇게 이리저리 가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9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입니다. 내가 어디서 살지 이렇게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야 잘됐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그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러니까 레위인이야? 아 그럼 우리 집을 위한 제사장으로 하면 좋겠다. 내가 돈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머물면서 우리 집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아 이제 내가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는 것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의 행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 뭐야 하나님을 내 손 안에 주겠다. 하나님을 내 손 안에 주고 하나님 복을 내가 받겠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이것들이 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죠. 다시 히브리서로 오겠습니다. 히브리서로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대제사장 직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어린 또 친구들은 아이 반차가 뭘까? 무슨 차일까? 반차. 절반차.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예, 옛날 말이라서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저도 설명하기가 어떤 순서 또는 서열 또는 뭐 계통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반차라.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의 그 계통을 따르는 아론의 서열을 따르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부터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는 10절 말씀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됩니다. 5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존귀한 직분이라 스스로 취하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임명되는 직분이고 그럼 예수님은 어땠는가? 예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직분을 스스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용하는 말씀이 시편 2편과 110편입니다. 시편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이 이제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2편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시편 2편에는 온 나라들이, 온 세계가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으신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시편 2편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놔두시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웃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한 왕을 세우신다라는 게 시편 2편의 내용이죠. 우리 인류 사회를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거 이거 끊어버리자. 야, 하나님을 향한 독립투쟁을 하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도다. 이것이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이 아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돼 특별히 왕직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왕직에 대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은 대제사장직에 대한 것인데 지금 히브리서가 대제사장직을 소개하면서 왕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귀찮지만 그럼 가보시죠. 110편. 예, 110편. 예, 110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10편 예, 4절 말씀에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 1절 말씀 때문에 이제 많이 인용되는 것이 또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아,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야?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손을 향하여서 지금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가 지금 메시아이죠. 그리스도이죠.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데 그에게 내 주라고 말씀하느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하여 또 그의 자손이 되느냐?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어떻게 해서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1절은 메시아의 왕권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메시아의 왕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인용되었던 말씀인데 이런 왕권이 어떤 천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왕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1절에서 시편 110편 1절에서 하시고 그리고 4절에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또 제사장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왕이시며 이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오 또한 제사장입니다. 이 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것이라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지금 왕권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제사장직과 왕권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승천하셨다는 말은 하늘을 통과하셨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통과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계시는 것,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왕권과 제사장직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간구하는 일을 하시는 분, 제사장 직분에 대한 말이죠. 하나님 우편은 왕권의 자리요 또한 동시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제사장이 있는 그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직과 제사장직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이죠. 삼중직인데 왜 왕권과 제사장직만 말하는가? 아닙니다. 선지자직도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 직분이죠. 그 선지자 직분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시고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것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7절부터 또 그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던 대제사장들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런데 그것들이 들으심을 얻었다. 완전했다는 거죠. 받아들여질 만하게 완전하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계셨다는 것은 그가 사람이 되셔서 나 자신 신분에 사신 전체 사역을 육체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 단순히 몸만을 가지셨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영혼을 제외한 몸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영혼과 사람 육을 가진 그 사람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죠.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인간의 독특성입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죠. 우리 사람은 육체를 소유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는 육체가 있는 존재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인성을 취하신 이를 그가 육신이 되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는 인간 존재의 독특성을 담고 구체성을 담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그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속성취를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로 그의 제사장 직분의 사역을 말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리신 우리가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사역을 두 개로 이제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낮아지신 신분에서 하신 일, 이 지상에서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이 낮아지신 신분에서 하신 일, 이 속죄 사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지금 하늘에서 이 제사장 직분의 사역을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을 제물로 드려 속죄하신 이 속죄 사역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 히브리서 이 5장 말씀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리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평생의 이 속죄 사역, 우리를 구속하신 이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큰 소리로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신 사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무엇이냐? 우리를 속죄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5장에서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간구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참으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생애였고 그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평안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기도였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곤 크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그 사역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시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서 그 극심한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였으며 의존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고난받는 이 히브리 형제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대제사장이다. 그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던 분이시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대제사장은 그런 속죄 사역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신 분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순종이 완전하였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한 그 순종을 완전함으로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십자가에서만 고난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 전체 생애가 이러한 고난의 생애, 그러나 순종의 생애였다.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 생애였으니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지 않겠는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고난을 받으셔서 구원의 근원으로서 이제 온전하게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 받으신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완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고난을 받으셔서 구원의 주로서 완전하시다는 말씀이죠. 이제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는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아들로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공로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무한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에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온갖 비참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분의 어디에도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구원할 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어디에서도 구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이 복된 구원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고 쉽게 미혹을 당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존재들인데 주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생애를 울부짖음과 눈물로 간구로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제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그 복을 누리며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할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때때로 괴로움을 주고 압력을 넣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리고 거기에 안식하며 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